신약 성경 124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교훈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언뜻 보면 네 가지의 덕목을 각각 가르치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각각의 내용이 다 중요해 보이는데 또 연관성은 또 그리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우선 처음에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경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실족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 믿기나 어떤 덫을 의미하기도 하고 장애물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자라고 하면서 형제를 나쁜 덫에 빠지게 한다거나 형제 앞에 어떤 거치는 돌처럼 장애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참 인간이 인간인지라 원치 않은 일들도 때론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상대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전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도 시작을 이렇게 하셨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정말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가 산재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신자에게 주어진 책임, 빚된 존재로서의 어떤 사명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중하기도 하고 또 엄중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럽니다. 이것 역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자는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습니다. 이 정도의 행위를 예수 믿는 자의 덕목으로 자랑 삼기에는 사실 좀 나쁘끄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쯤 되면 그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좀 내용이 세지죠. 근데 센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용서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의 구하는 바가 이제 기록되죠. 예수님께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입니다. 말 그대로 보태달라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부르는 어떤 찬송처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렇게 찬송하죠. 또 굳센 믿음 주소서 그런 찬송의 간구와 같은 겁니다. 우리 믿음에 믿음이 더해져서 큰 믿음 되게 해주시고 단단한 믿음, 굳센 믿음 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간구처럼 보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을 구하는 것 이상의 더 어떤 더 훌륭한 내용, 더 고급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믿음 더해 주시면 정말 우리도 모세처럼 홍해를 정말 건널 수 있을 것 같고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큰 믿음 주시면 다윗처럼 우리 앞에 정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어떤 존재 앞에서도 우리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나도 살고 싶어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이 간구를 하는 것은 앞에 뒤에 뭐 잘라놓고 보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어 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느 장소에서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종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 덕목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이 부분이 좀 가장 참 어렵기도 하고 센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종 드는 종처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물론 주인도 종에 대해서 그 어떤 보상을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여기 이제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 보자면 10절 말씀이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전적인 헌신에 관한 그런 제자로서의 그런 의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각각의 말씀들은 우리가 구약의 그 잠언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 아주 지극히 중요한 덕목들 그 하나하나를 그저 나열식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씩 살펴봤죠. 형제를 실족해 만드는 죄 문제, 또 용서의 문제, 믿음에 관한 것, 또 헌신과 어떤 의무에 관한 이런 네 가지 가르침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등장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 위치가 다릅니다. 각각 다른 위치에서 어떤 다른 그 문맥 속에서 이 가르침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만은 이 네 가지를 한 곳에 모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각각의 항목들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이 깊은 연관성에 대하여 관심 가져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 본문을 우리 다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각각 따로 떨어진 구별된 각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진 가르침으로서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진리에 관하여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면서 줄곧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셨습니다. 저들의 무지와 그리고 저들이 갖고 있는 그 오해를 지적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 속에 있는 그런 영적인 교만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의 그 위험성을 우리가 확인한 바대로 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가 할 때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 잘못 그것을 거울 삼아서 너희도 경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에 대해서 저들은 오해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준수해서 그 행한 것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정작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지했고 또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들만 무지하고 그리고 자신들만 오해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한 것이죠. 자신도 망하고 다른 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실족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 때문에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할 바에는 차라리 목에 돌을 달아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자신만 죽고 말 테니까요. 그래서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행여저 바리새인들처럼 복음을 오해해서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엄중할 수밖에 없죠.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할 그 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과 그 엄중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라면 어떤 자세로 이 제자된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용서하라입니다. 남을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타일러 회개하게 하고 또 바로잡고 또 그 회개한 자를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용서의 은혜를 입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우리 좀 이해할 수 있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대개는 어디서 걸리죠?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하루에 7번씩 되풀이된다 하더라도 너희는 인내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타이르고 그리고 용서하여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는 대목에서 사실 다 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입으로도 그건 참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참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는 이런 심정에 대해서 참 그 이런 심정과 우리 비교해 보면 사도들은 우리보다는 좀 훌륭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럽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용서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응대하지 않고 우리 있는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면이라고 하는 이런 전제를 달아보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참 감당하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턱없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께 은혜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어찌 보면 좀 동문서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내가 너희가 그 믿음 더해지는 것을 원하니 내가 그 믿음 더해 주겠다라고 답하시든지 아니면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직 너희는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질 단계가 아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훨씬 알아듣기 쉬울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이라고 답변하심으로 해서 마치 사도들이 그 정도의 믿음조차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아니,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언제 있었단 말이냐? 그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 있었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예수님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추론해 보자면 겨자씨 한 알보다도 더 작은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큰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믿음을 그렇게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셨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얼마나 더 보잘것없는 것이 될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너희에게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찬찬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크고 작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오직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에는 전폭적인 신뢰, 믿음 뭐 그런 것 있고 좀 미적지근한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양이 많고 적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의 질 그 자체입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직 신앙과 불신앙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력하고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워지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모든 일에 일반화시키는 그런 적용을 하려고 해서는 그것은 물론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 입장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겠다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금 도입된 표현입니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란 뭐였죠?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 인내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용서하라라고 했던 그 일입니다. 지금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어디로 옮겨지는 그런 일들은 정말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이 등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셈입니다. 무언가를 가능케 하는 믿음은 큰 능력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입니다. 작은 믿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미 믿음을 정말 커야만 되는 것, 능력이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만 되는 것, 그런 것과는 사실 상관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믿으면 된다 그런 겁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믿음의 많고 적음은 없습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입고 사는 걱정에 우리가 온통 매어 있는 것은 우리를 들의 꽃보다 또 공중나는 새보다 더 귀하게 천부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것 때문이지 우리로 능력 있게 하는 그 어떤 믿음의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만 더 확인해 볼까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그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12해,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한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도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데 이미 딸이 죽었다고 기별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어라 그러셨죠. 크게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능력을 부르는 큰 믿음을 지금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구태여 표현하자면 큰 믿음보다는 오히려 적은 믿음이라고 말해야 맞을 겁니다. 그게 있으면 됩니다. 큰 믿음이 기적을 이룬다라는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이라도 이미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해지는 일들 그리고 그 큰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무슨 큰 믿음에서만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큰 것만 생각하다가 정말 작은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손도 못 대고 그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 큰 업적을 이루어 놨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이제라도 그렇게 좀 크게 정말 믿음을 발휘하여 어떻게 정말 헌신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또 생각을 좀 찬찬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마땅히 우리가 할 바를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의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자기의 작은 것으로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것이죠. 그들은 믿음을 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받은 작은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서 성실하게 그 맡은 일을 감당한다, 그것입니다. 비유에 있는 내용이 이렇죠. 밭을 갈고 양을 치거나 하는 어떤 종이 있었죠. 일을 많이 하고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참 수고했다, 얼마나 피곤하냐, 아이고 이제 어서 들어와서 밥을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거죠. 오히려 일하고 돌아와서도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해야 하고 또 식사하는 동안에도 시중을 들고 있다가 그리고 그 후에야 주인이 먹고 마시라고 한다,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셔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다 한 것 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인정받으면 아무리 큰 고생도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기 싫어지는 법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한 수고, 나의 봉사, 신앙 안에서 한 나의 일들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이 마땅히 천국에서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기를 우리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뭐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 인간 본성에 속한 것들을 우리 다 포기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능하다면 우리 가능하다면이 아니고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서로 인정해 주는 그런 태도가 정말 필요하죠. 정말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무익한 종의 자세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태도와 이런 삶의 자세, 이 무익한 종된 자세, 이렇게 살면 손해만 볼까요? 그렇게 살면 그거 손해지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기독교의 신앙이 정말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우린 다 아직 잘 모르는 것일 겁니다. 아직 본 게임의 재미는 하나도 모르고 맨날 연습 게임만 하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을 겁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무능력에서 나온 무슨 열등감도 아니고 자기 합리화도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 사는 그 인생의 현실을 가장 잘 꿰뚫어보는 통찰이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신자됨에 마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속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제일 잘 속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제일 잘 속습니다. 자기는 비교적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되고 자기는 비교적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이제 모든 주일 이제 사역들 다 마치고 일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TV를 보게 됐습니다. 마침 명의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시청하게 됐는데요. 그날은 한 정형외과 의사 한 분이 소개됐습니다. 이 어깨 관절 분야에서는 좀 탁월함을 인정받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어떤 독특한 수술 기법은 따로 이름이 붙여져 있을 만큼 세계적인 수술, 그러니까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분의 이야기가 이제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제가 더 그 프로그램을 눈을 떼지 못하고 그것을 지켜보게 한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수술하면서 그분은 지금까지 줄곧 수술 과정을 담은 중요한 그 사진 스크랩 정리는 오직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늘 혼자 조교에게도 맡기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자신만이 그 앨범을 예전 것부터 지금까지 늘 그렇게 꼼꼼하게 정리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성실함 때문에 보니까 참 늘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밤늦은 시간일 수밖에 없고 정말 밤늦은 시간까지 연구실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보여지면서 그 성실함에 어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뜻 보니까 화면에 비춰져서 제가 봤잖아요. 제가 한 20년 전에 노트북이라는 거 처음 사용할 때 썼던 그 낡은 기종을 아직까지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처럼 간직하고 그곳에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지금도 계속 차곡차곡 그렇게 담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이 쭉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그분의 인터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누군가를 고쳐낸다고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이 분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가진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저 돕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일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시죠.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로 세상은 그야말로 요란합니다. 우리 기득권을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사도들보다 더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버리고 주를 쫓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시기보다 저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큰 능력 행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어떤 기도에서 주여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 믿음이라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실히 정말 내 주어진 역할 그것에 대하여 성실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내게 맡겨진 내 몫을 다 감당한 후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는 말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 주의 찾아오시는 손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을 우리 가르침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말과 우리의 행동이 혹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삶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워주시고 교만함을 꺾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용서하며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자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랑 삼고자 큰 믿음, 큰 능력의 믿음만을 구하기보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신앙하며 사는 자로 그렇게 온전히 세움을 입게 그 역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역할, 우리의 책임 다한 후에 우리가 주 앞에 무익한 종인 것 기억하며 그 속에서도 감사하며 그리고 자랑할 것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복됨을 확인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